제4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봉사.
어제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공부를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뜰의 봉사,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속죄, 인간의 죄사함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식들이 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뜰의 속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성소의 첫 책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있던 떡상, 떡상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좀 난다 그래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나냐고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마늘 냄새가 좀 난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은 냄새가 없습니까? 아,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표현을 하면 노린내가 좀 나요. 왜 우리는 마늘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은 노린내가 납니까? 예? 주로 먹는 음식이 냄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명상하고 사는 사람의 냄새하고 세상 잡지 많이 보고 텔레비전 많이 보고 사는 사람 냄새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 근처에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투라든가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되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생각하고 하늘을 명상하고 살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하상한 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끌려가가지고 훈련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6달 동안. 근데 이렇게 뛰면은 뭐 뛰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옆에서 그 어느 한 청년이 이게 뛰다가 뭐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뭐 이렇게 몸이 조금만 기울어지면 주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그 친구들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 좀 그러지 말으라고 듣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주 명답이 나왔어요. 자긴 예수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이 기울어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습게 지나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로 머리가 꽉 차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처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 저기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은 이제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 저것은 예수님께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그 중보, 향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성소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인성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경우에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이 인간 관계의 단절은 무엇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대화가 많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대화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도 자꾸 대화를 하면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법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면 관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정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냥 하기 싫은데 교인이니까 할 수 없이 아침에 한 30초 내지 1분 하는 그런 기도는 그거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경험입니다만은 제 신앙과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 포함해서 인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제치고 모든 죗된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듯이 하나님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돕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도움의 손길이 역사하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61페이지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뭐 다는 못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기도하신 것입니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왜 이렇게 성경절이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회 성경절은 성경절이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습관을 좇아서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둘 다입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을 극복할 때에 신성을 사용하면 그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탄의 고소가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시험을 그 인성을 가지고 극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타고난 육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도 없고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해서 육신으로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영안대역 229페이지와 231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 예수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은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옆에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이 지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열렬하게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향에 그 향단의 향을 매일 새롭게 피웠고 정기적으로 향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 보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후 등한히 여김을 받거나 잊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급하게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뿐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거 할 때는 한가하고 뭐 시간이 넉넉한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뭐 오래되고 큰 교회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새벽 기도 제가 한 20분씩 그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새벽마다 한 50명 정도 왔어요. 전체 교회는 뭐 한 4, 500명 되니까.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면 각자 개인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이제 의자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개인 기도를 했어요. 뭐 그렇게 제가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뭐 한 7, 8분 정도 하고 있는데 조용해요.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와서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천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서둘러 마치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교회 관리하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0명에 되는 사람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5분 내로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일산은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생활 속에서 기도를 오래 간절히 열렬하게 하는데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5분 이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소생함을 위하여 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드리지 아니한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고성하고도 영감적인 감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는 새 생명의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의 몹시 지쳐버린 체구와 피곤한 두뇌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왜? 충분히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주 힘들고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명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시간을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좀 충분히 갖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 삶에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을 분주하게 서둘러서 허겁지겁 시작하는 것 자체는 하루 생활에 실패를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또 내일부터 또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결심하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그냥 저절로 공부 잘할 날이 옵니까? 아니,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남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죄로 물들고 죄악에 찌들어져서 선을 하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정말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서둘러 봐야 그거 별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뭐 출장 다니고 어디 뭐 시차가 또 어떻게 바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규칙이 깨지고 하면요. 이상하게 바쁜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궤도를 찾아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질서 있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일은 착착착 다 되고 이게 그게 안 되려면요. 전화를 다섯 사람한테 걸면 한 사람도 통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 일이 안 돼요. 근데 잘 되는 나라는 뭐 하는 것마다 착착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족관계나 여러분의 사업상 거래나 교인들과의 관계, 모든 인간의 삶에 그러한 생활 자세가 영향을 대단히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보세요. 틀림없이 법칙처럼 움직여요. 법칙과도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표어가 참 좋아요. 빛나는 성도, 빛내는 성도. 참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돼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별을 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간을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기다가 두면 그게 다 흘러나는 것 같아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열흘을 굶고 나면요,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 허기진 채로 가서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2페이지 그 윗부분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세상이 정죄함을 받은 것은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비춰오니까 자기가 추한 것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밝게 드러나니까 빛을 거절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의 촛대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어둠 속에서 비쳐나오는 빛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종교를 보나 사회를 보나 어디를 봐도 불확실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무엇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서 예언이 있어서 이 예언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 길을 바르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특별히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고 해석된 기별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 요한조차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빛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전에 공부했다 해봐야 뭐 압니까? 다 잊어버리고. 꼭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호남 합회 어느 한 교회에 로부터 한 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세 페이지인가 왔어요. 자기가 장로교회 장로라고 해요. 몇 해 전부터 안식일 교인들과 접촉이 시작돼서 안식일도 깨닫고 또 이것저것 자기가 안식일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회로 개종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 목사님이 강의한 요한계시록 테이블 누가 전해줘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24개짜리입니다. 테이블. 근데 요한계시록을 듣고 나니까 안식일 교회로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즉시로 안식일 교회로 이동을 해왔고 자기가 장로의 장로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장로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세트만 우선 기증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 300세트면 돈이 7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여유는 없고 또 제가 일요일 교회 형편을 많이 압니다. 그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다 자기 마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개를 미리 10개를 좀 보낼 테니까 그거부터 좀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더 필요하면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재림교인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참 재림교인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언의 말씀을 깊이 착실하게 공부를 한번 하지 않으면 재림교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림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재림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선교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산교회 성도들 표대로 빛나는 성도가 되시려면 예언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자주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홀로 서는 것이에요. 혹시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가 다 좋으면 좋지만 뭐 담임 사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르고 또 저 교회는 저 목사를 좋다고 하는데 나는 또 안 좋고 이게 복잡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목사가 얼마든지 올수 있어요. 여기도.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목사 좋은 목사 찾아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쉬다가 타락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1980몇 년 그때 우리 교회 온 목사가 정말 목사답지도 않고 설교도 그게 설교 같지도 않고 그 제가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다가 그전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 만나가지고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거 참 참고해야 되겠네, 고. 그 목사가 누구였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어디 뭐 교과 시간에 그 교사도 어떻게 그냥 가르치는 게 그냥 허술해가지고 배울 것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그럼 죽어갈 겁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의 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잘 읽으시면 그 속에 굉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없어요. 딱 집에서 정해놓고 하루에 정한 시간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한 대여섯 장만 읽어보세요. 그게 힘이고 영적인 힘, 능력이에요. 지금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 중에 예언의 신 맛을 보고요. 그 조금 이렇게 격한 말을 쓰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전도 하는 분이 안양인가 어느 도시에 제가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어느 교회에 들어갔어요. 일반 개신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에게 대쟁투 총서 10권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막 기만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분이 화가 났나 하고 겁이 좀 나더래요. 항상 그거 가지고 가면 욕을 먹었거든요, 그동안.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가져왔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이 책을 자랑하면서 이거를 읽어보면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감동이 되고 설교할 거리가 많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권만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때 아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안 빌려주더래요. 네가 사라고. 책방을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걸 사러. 아무데도 안 팔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책을 책꽂이에 걸어놓고 그냥 먼지만 벅벅 쌓이고 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말씀만 가지고 살려고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영적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영적으로 잘 준비가 돼서 교회 오면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하나도 접촉도 안 하다가 얼어붙은 가슴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가 그걸 다 녹여가지고 데워가지고 끓게 해주기를 기다리니 그게 40분 만에 됩니까? 한 일주일은 사경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를 출입할 때는 말씀으로 가슴을 데펴서 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얼음덩어리를 집어넣고 끓여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러나 약간 따끈따끈한 물을 올려놓으면 금방 끓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생활 속에 역사하도록 많이 기도할 때 내 생활이 빛이 나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뗏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뗏박 밑에 숨겨두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산상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빛내던 사람들이 마침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로 잠깐 또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원리는 이해하셨죠? 떡상과 향단과 금촛대의 원리는 이해하셨죠? 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성소에 있던 기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성소의 휘장은 항상 365일 닫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열어놓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괴짝도 덮여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십계명은 괴짝 속에 들어 있어요. 덮여 있고 이 괴짝이 있고 이 괴짝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하고 이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 천사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제 두 돌비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 바깥에 넣었다는데 나중에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 물건이 세 개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실물로 보여주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기적처럼 내려온 만나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에서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물품들이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짝 뚜껑 위에 아시는 대로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서 대제사장이 항상 대속죄일에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휘장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가려내는 마지막 심판을 7월 10일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 날 별도로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제는 마지막 날 또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반적인 교훈을 잠깐 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뜰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뜰에 뜰이 있고 뜰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고 성소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지성소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생각이 났는데 그 셋 중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딥니까? 뜰이고 그 다음 넓은 데가 어디예요? 성소고 그 다음에 제일 좁은 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배우신 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빛이 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경험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 중에 많이 중도에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가 구원 받는다는 게 그 원리입니다. 와이프니 계시 중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하늘로 가는 그 계시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뜩 짐을 둘러매고 끌고 이러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짐을 가져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붙들고 놓기가 싫어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낭 떨어지고. 하늘 가는 길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하늘까지 도착을 못 합니다. 우리의 걸음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 앞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자들이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자 다시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14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잘 찾고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일제 동란 때, 그러니까 그 일본과 한참 전쟁하고 하던 시절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 한 신혼 부부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무지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 남편과 만날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신혼회 때 헤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2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아, 근데 이제 자꾸 늙어지고, 누굴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20년 이상 안 나타나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래 참았습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오래 참았죠. 요즘은 뭐, 몇 달만 해도 가는데. 근데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원래 남편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야 내가 어떻게 주소를 알게 됐다고. 나도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곧 우리 만나서 결혼하자고. 결혼이 아니라 살자고.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 걸. 넉 달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이 여자가 자살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소 지성소를 넘어가면서 한 가지 다른 교훈을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게 참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삼. 삼위일체도 삼이지요. 성막 전체 구조가 뜰과 성소 지성소 세 개지요.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어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뚜껑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요. 이 삼이라는 게 성경에 대단히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신앙 생활을 한번 삼중구조로 만들어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6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보시면은 삼중 구조, 우리 신앙의 삼중 구조를 그냥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하루 몇 번 기도하기, 세 번 기도하기.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는 세 번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 세 번 기도하기, 매일 세 번 기도하기, 매주 세 번 교회 출석하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플러스 알파 구역반까지. 그러나 세 번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세 번 출석하기. 매월 3일 혹은 세 번 봉사하기. 하루는 선교활동 봉사하고, 또 하루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루는 교회 와서 일하고,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남을 위해서 좀, 3일 정도는 남을 위해서 좀 써보자 이거예요. 열흘에 하루 정도. 매년 3주 집회 참석하기. 사경회, 전도회, 기도주일. 그 요번에 왔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전도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에 기도주일 참석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삼중구조를 만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어제 저녁 끄트머리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복잡한 제사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론부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성소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제사입니다. 이 성소의 주요 기능은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봉사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일단 두 가지 제사 유형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여기 성경절을 빠뜨렸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에 구약에 나오는 그 근거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구약의 설명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이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이에요.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던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개의 제사가 이 제사의 기본 유형입니다. 다섯 개가.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주 드려지던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예배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배. 번제는 예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헌당할 때 무슨 예배드립니까? 헌당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낙성하는 번제를 드렸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뭐 무슨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 예배도 한번 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이 제 성소에서는 번제로 대신하는 겁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의 형태, 이 번제의 형태 자체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른 제사에서도 그 형태 자체는 번제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그 제사 이름이 다르고 드리는 형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드리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화제라는 것이 있고 화제라는 것은 불로 사루어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물건을 들어 올려서 하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런 걸 거제라고 그래요. 들 것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건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나온 이름이지 요 자체가 제사는 아닙니다. 화제니 거제니 요제니 이런 거는 이제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번제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가 뭐 그 제물이 뭔지 뭐 다 몰라도 구원에 지장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걸 잘 알아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러나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은 제사 제도에 나타난 모든 순서나 절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근본 개념이나 또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번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게 번제예요. 가장 오래된 제사 형태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제사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다.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9시하고 저녁 오후 3시에 꼭 상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경우에는 아침, 저녁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것인데 요즘에 많은 가정에 아침,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 아침, 저녁 예배를 정기적으로 한 달만 드려보시고 아침 예배만 한 달 드려보시고 혹은 저녁 예배만 한 달 드려보고 둘 다 안 하는 것을 한 달 해보세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볼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니까. 해볼 필요 없이 아침, 저녁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시면 모든 것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다 안정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궤도를 따라 살 때 가장 안정감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번제 중에 대표적인 번제고요. 그다음에 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그 여러 경우를 해놨습니다. 아, 임의로 수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매일 혹은 나라나 제사장이나 개인이 자신을 혹은 나라를 성별할 때 번제를 드리고 특별한 날과 축제일에 번제를 드립니다. 69페이지 넘어갑니다. 정결의식,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여자가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고 문둥병으로부터 이제 나음을 입으면 또 정결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뭐 등등의 그 다음에 나시린이 서약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또 가난한 자의 그 속죄제와 함께 번제가 드려지고 따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회중이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와 함께 또 번제를 드리고 아이의 출생 등록에도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번제는 수시로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재물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가 없죠. 주로 이제 그런대로 사는 사람은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 제사 양이나 송아지나 수소, 수양, 어린 양 등등. 자, 재문은 우리가 뭐 자세하게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넘어가서 뭐 번제에 부속되는 재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번제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 다섯 개 번제 절차를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속죄죄를 할 때에 그 절차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번제 절차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제사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 중에서 가장 즐거운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드릴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화목제도 드릴 수 있었어요. 주로 언제 드리는가? 가정이나 어떤 지파나 개인별로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서약을 어김없이 잘 실행했을 때 사업상의 거래가 완결되었을 때 믿음과 복종을 통한 하늘과의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다가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그것이 다 문제가 풀려버리면 목사님을 초청하다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화목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개업할 때만 하지 말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또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일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뭘 드리는 겁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상당히 자주 속죄제나 번제에 이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죄제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뭘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끝나자마자 이어서. 그렇게 드렸다 이것입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개 이것은 감사의 예물이 포함됩니다. 감사의 제물이 포함이 되고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 감사하러 온 백성들이 함께해서 아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축하의 잔치가 화목제였습니다. 뭐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로 쓰여졌던 것을 또 먹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루만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제사장만 먹고 어떤 것은 제사장도 먹고 제사장 식구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는 몰라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그거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다 법이 있어서 질서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제사 의식 하나하나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저기서는 어떻게 하고 이건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니?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또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셨습니까? 화목제물이십니다. 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까? 화목의 반대는 뭐예요? 불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불화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불화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아, 불안합니다. 행복이 뭘까? 행복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뭐냐? 밥을 많이 먹고 나면 행복합니까? 아, 그러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 몇 시간 못 갑니다. 아파트 60평짜리를 탁 사가지고 새 가구를 쫙 해서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들어가서 한 며칠.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자 관계, 고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의 상하 관계, 교우 관계,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오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로 연결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행은 절대로 남 탓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 많아야 행복하다 그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이 인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사는 것은 편리한데 편안치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강 선생님 여기 와서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강 선생님에게 제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데 중간 역할을 조금 했어요. 저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되니까 저하고 화목하지요. 이래서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이 계속 우리의 생활 속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76페이지 속죄제로 넘어갑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죄와 관계없이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뭐 이렇게 집안이 축제가 생겨서 아주 좋은 일이 경사가 나면은 번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죄는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에만 속죄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죄는 죄와 상관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죄죄는 죄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거기 이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여기 그 남대욱 교수님이 쓴 오실자의 표상 229페이지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다른 제사에 있어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인인 동시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속죄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죄인 곧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수로서 나올 뿐이다. 속죄죄 할 때는 완전히 무슨 신분으로 오는 것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또 맹세하고도 맹세를 지키지 않은 위증죄, 부정한 사체에 접촉했을 때, 사람의 부정에 접했을 때, 경솔하게 맹세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77페이지 넘어갑니다. 특별한 날에는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혹은 제사장을 위해서 또 속죄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재물을 다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고요. 7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속죄죄를 어떻게 드림으로 죄가 속해지는지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죄를 범하면 죄인이 뭘 가지고 옵니까? 아,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텐트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재물을 끌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뭔 죄를 또 졌나. 아마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이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길로 안 다니고 저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어쨌든 재물을 가지고 뜰 안으로 들어옵니다. 8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재물의 다리를 묶어요. 앞다리는 앞다리끼리 묶고 뒷다리는 뒷다리끼리 묶어요. 여기 묶어서 던진다고 하는데 이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뭐 붙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방치합니다. 그런데 그 눕힐 때에 얼굴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왜 얼굴이 서쪽으로 갑니까?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동쪽에 입구가 있고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서 이 재물의 얼굴이 지성소로 향하게 놓는 것입니다. 근데 다리가 다 묶였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재물이.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그 재물을 끌고 온 죄인이 이 재물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체중 전체를 실어서 이 재물을 이 뿔 사이를 누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전체를 이 죗덩어리를 어디다 지금 옮기는 거예요. 이 재물에다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체중 전체를 실어서 이렇게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기다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누르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도둑질한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럼 재물이 죄가 됐잖아요. 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이느냐? 일단 첫 번의 칼질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첫 번에 죽이는 칼질을 죄인이 하는데 아무 죄 없는 이 재물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지금 재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제사장이 이 재물을 이 재물이 제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다 이제 분해하고 벗길 거 벗기고 뗄 거 떼고 그 재물로 다듬는 일을 누가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물을 가져온 죄인은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아무 죄도 없는 양이 그 하얀 털에 시뻘건 피를 막 묻혀가면서 막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받아요. 피. 피가 다른데 떨어지면 안 돼요. 금그릇에다가 피를 딱 받아서 대접에 받아가지고 대접에 받은 피가 굳어지지 않게 계속 젖는 겁니다. 좋아요. 지금 저 이제 피를 아마 여기부터 따겠죠. 따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피를 가져와서 성소로 들어간 다음 피를 이 휘장에다가 뿌려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휘장에다가 피를 일곱 번을 뿌려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진 것인가 하면 휘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죄가 이 죄인의 죄가 제물로 옮겨졌고 그 제물의 피가 휘장에 묻혀짐으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죄인으로부터 옮겨져서 휘장으로 간 것입니다.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휘장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 후에야 죄가 완전히 우주에서 도말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제가 마지막 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 아까 거기 향단에까지 다 이제 피를 찍어서 발라요. 아까 그 향단 앞에서 피를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또 바르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이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죄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이 속에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과정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뉘우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을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뜰로 다시 나와가지고 이 뿌리고 남은 피를 이 제단 밑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내장과 뭐 가죽 이런 것들은 또 진 저기 멀리 가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죄를 여기서 다 태워버리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1페이지 가시면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만 먹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속죄제가 계속 너무 많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조금씩 먹어도 그렇지. 그래서 속죄제가 너무 많으면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 크기만큼 조금씩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죄인과 이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 그 atonement라고 하는 말을 나누면 at one month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속죄는 예수님이 죄와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본 죄인이 또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 아마 그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냥 몸부림치고 피 흘리는 장면을 그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 지켜본 다음에는 아주 죄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 제대로 실감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장면을 생각하면은 죄가 아주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생각과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돼야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면 하나님이 참 입장이 난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짓게 되는 모든 죄과를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죄를 품고 하루 해를 넘기지 않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제도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뜰의 경험을 마쳤고 이제 성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